얕은 생활 부흥보 제36기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가 지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란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마가복음 4장의 많은 면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부분의 성경 구절을 읽을 때 먼저 이것이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구원받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인지를 묻지 말기 바랍니다. 시가 대체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키는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가리키는지를 묻지도 말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말한 시의 비유는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네 종류의 다른 흙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과정에 네 가지 다른 상황이 있음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의 말씀은 전적으로 거듭남에 관해서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결과는 다 이 네 가지 상황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에 여러 상황이 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는 데에도 이 여러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원칙과 교훈은 다 말씀을 듣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지 구원받는 것이나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성경 구절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거나 받지 않는 상태를 말한 것이므로 구원받는 문제나 구원받지 않는 문제를 결코 여기에 집어넣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구절들은 믿는 이들에게도 적합한 말씀입니다. 바꾸어 말한다면 이 성경 구절은 이방인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종류의 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보존될 수 있으며 어떤 종류의 생활이 오랫동안 보존되며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보여줄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몸에서 어느 정도 깊게 역사해야 진리에서 참된 성장을 가질 수 있느냐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추구를 하고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자가 되기 바라며 우리의 생활과 봉사가 하나님께 연락되기 원함을 압니다. 우리의 이 소망이 다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이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도중에 잃어버린 바 되고 어떤 사람은 도중에 따라갈 수 없게 됩니까? 오늘날 주님께 완전히 순종할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오늘날 진정 끝까지 주님을 쫓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시작이 좋은 사람은 적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좋은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시작이 좋은 것은 그리 놀랍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좋아야 귀한 것입니다. 좋은 시작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순종한다고 해서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를 읽을 때 20살 된 자가 60세 된 자보다 값이 더 있음을 기억할 것입니다. 무엇 때문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많은 사람이 20살 때에는 완전히 주를 위하지만 60세가 되기 전에 물러났기 때문입니다. 아, 주를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당신이 젊었을 때는 순종하였으나 이제는 어떤 일이든지 임의로 하게 되었습니까? 아, 몇 년 전과 오늘이 다릅니다. 아, 몇 년 전에 내가 갓 나와 봉사했을 때의 마음과 오늘의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아마 당신은 전에 한동안 자신을 기꺼이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주를 따랐을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손실을 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인하여 기꺼이 고통당하기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상황은 당초의 그 상황만 못합니다. 여기에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도중에 멈추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당신이 고통당하지 않을 때나 당신의 뜻과 상반되는 일을 당하지 않을 때에는 주님께 주여 어떠한 상황이든 나는 당신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당신의 뜻과 다르거나 주님의 안배가 당신의 바라던 것과 다르거나 당신이 가는 이 길에 당신을 가로막는 산이 너무 높고 통과할 수 없음을 보았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주여 어떤 환경이든지 당신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순종이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정하신 영원한 뜻이 얼마나 장엄한가를 보고 하나님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당신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합니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당신의 길과 다르거나 당신의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바라시는 것과 다르다면 당신이 감당해야 할 멍에를 내려놓고 당신 앞에 놓여 있는 십자가를 빙빙 돌며 주님을 기꺼이 좇지 않을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한 가지 생활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도피할 길이 없습니다. 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을 기꺼이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를 좇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더 이상 그냥 두어서는 안 될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다루심을 받지 않고 오늘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당신이 그냥 지날 수 없는 일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거짓된 영적 성장이 자신을 속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언젠가는 당신이 그것을 그냥 지나칠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버려도 자신을 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당신이 다루심을 잘 받지 않는다면 어떤 일도 통과할 수 없을 것이며 그때에는 주님을 좇는 대가가 너무 커서 할 수 없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쫓아가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기로 합시다. 성경으로부터 빛을 보고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의 도움으로 이 원인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5절 6절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싹이 나오나 곧싹이 나오는 것은 현재의 일입니다. 싹이 나오는 것은 생명의 소망이 있는 것이며 씨앗이 이미 자란 것입니다. 싹이 나왔다는 것은 말씀이 변화의 과정을 거쳐 생명이 된 것이고 당신이 말씀을 시인했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이미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이미 당신에게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싹이 났다는 것은 씨앗의 껍질이 이미 갈라져 싹이 자라났다는 것이며 당신이 이미 말씀을 받아들이고 시작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미 시작을 가졌음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십자가의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으며 그 씨의 싹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시작을 가지지만 좋은 결과를 가진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러한 사람은 시작은 좋으나 결말은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순종하다가 도중에 변절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시작할 때는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기를 원하지만 후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싹이 있으나 말랐고 조금 전에는 싹이 났으나 이제는 메마른 사람입니다. 싹이 났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말랐다는 것은 조금 전에는 소망이 있었으나 이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도중에 실패하고 물러선 많은 사람들이 시작할 때에는 모두 소망을 가졌고 이 길이 틀린 것이 아님을 알았고 이 올바른 길에 큰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3, 4개월 또는 3, 4년이 지난 후에 그 사람들을 다시 보면 그들은 이미 끝났고 말라 있습니다. 처음에 가진 생명이 이미 없어지고 그들의 몸에 있었던 생명의 모든 표시가 이미 없어진 것입니다. 대체 이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여기서 주님은 친히 설명하시기를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이 환난이나 핍박을 받음으로 후퇴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말한 핍박이란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인하여 받는 핍박입니다. 여기서 말한 환난도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특별히 말씀으로 인하여 온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말씀을 받았지만 말씀이 가져온 환난이나 핍박을 받지 못함으로 넘어진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말씀 뒤에 말씀에 따른 환난과 핍박이 있음을 아십니까? 이방 죄인이 주님을 믿을 때에는 자연히 환난과 핍박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어떤 말씀을 받은 후에도 반드시 환난과 핍박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당신의 장식품으로 삼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들은 만큼 전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다른 지식은 들은 만큼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씀에 대하여는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다루심을 통과하고 죽음을 맛보고 말씀을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간증을 인하여 하나님에게 만진바 되어야 간증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관계 있는 몇 구절을 종류대로 나눈다 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은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성구 사전에 많이 있습니다. 참된 다루심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말씀에 있어서 환난과 핍박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까? 당신이 어떤 메시지를 듣고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에 필요한 환경을 만드십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인내에 관한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은 곧 당신을 위하여 인내가 필요한 환경을 만드십니다. 오늘 당신이 형제들이 서로 사랑함에 관하여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다면 하나님은 즉시 서로 사랑함에 필요한 환경을 만드십니다. 말씀을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는 것만으로는 믿을 만한 것이 아닙니다. 일이 닥칠 때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만이 참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말씀에는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당신이 과거에 그 말씀을 받아들였는지의 여부를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성경의 교훈 중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전에 받은 것이 참인지 아닌지를 시험하기 위해 모든 말씀 뒤에 즉시 필요한 환경을 만들어내십니다. 많은 경우 형제자매들은 십자가의 도나 완전한 헌신이나 완전한 성결의 메시지를 들은 후 매우 기쁘게 느끼고 그러한 것들을 다 소유하고 이해하고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형제여, 너무 빨리 기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기쁨이 있은 후 즉시 환난과 핍박이 있기 때문입니다. 환난과 핍박은 이번에 당신이 그 말씀을 받아들였는지를 증명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진정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환난과 핍박은 다만 당신이 받아들인 사실을 증명할 뿐입니다. 만일 당신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얕게 받아들였거나 겉에서 받아들였다면 이러한 환난과 핍박이 임할 때 즉시 넘어질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은 단지 당신의 진상을 드러낼 뿐 참된 것을 빼앗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환난과 핍박은 당신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는가의 여부를 증명할 뿐 이러한 것들로 인해 주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금은 결코 불로 인하여 노트로 변하지 않습니다. 불이 아무리 뜨겁게 타더라도 그 본질은 바뀔 수 없습니다. 만일 그것이 금이 아니라 겉만 도금한 것이라면 불을 통과할 때 즉시 참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당신이 어떤 교훈을 들었을지라도 당신의 것이 아님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당신이 그 교훈을 들은 후에 하나님은 당신으로 하여금 그 말씀이 당신의 것인지 아닌지를 보게 하기 위해 즉시 시험을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말씀을 들어보았고 그 말씀에 대한 성경 지식을 알고 있지만 그 말씀과 연합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고 체험에서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입으로는 여전히 나는 순종하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거나 주여 내 자신을 완전히 버리기 원합니다 라고 아주 기뻐하며 기도합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주님의 햇빛이 곧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당신에게 진정으로 생명이 있고 뿌리가 있어 주님께 대한 태도가 참되다면 이 햇빛은 당신의 자람에 도움을 줄 것이고 당신을 성숙해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뿌리가 없다면 해가 비출 때 마르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시험이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속이 참되지 않고 주를 진심으로 위하지 않는다면 그 시험은 당신의 모든 거짓된 것과 속임수를 다 깨뜨리고 당신의 어떠함을 보여주고 안팎을 전부 드러내어 보여줄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은 햇빛이 무엇이며 환난과 핍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러한 것들은 주님의 지극한 사랑의 표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보다 더 우리의 생명을 키워주는 것이 없고 십자가보다 더 좋은 시험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을 승리자와 패배자로 나눕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분별되게 할 것입니다. 처음에 당신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쾌락을 좋아했지만 이제 비춤을 얻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앞으로는 주님을 잘 섬기는 제자가 되어 모든 것을 돌보지 않고 주님을 쫓으리라 작정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매우 좋다고 느끼고 계속 그렇게 전진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자신의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영원히 자신의 참된 상태를 모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본 모습을 알게 하기 위하여 역사하십니다. 당신의 자신에 대한 평가가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히 당신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어두움 안에 영원히 있게 할 수 없으심으로 당신 자신을 보도록 십자가를 주십니다. 그 결과 당신은 하나님과 다투고 어려움이 있게 되고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 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다투어 문제가 발생할까 두렵습니다.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당신을 대하는 것이 당신의 바람과 다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당신의 상상처럼 좋지 않은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뜻이 당신의 뜻과 다른 것을 보았을 때, 당신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괴롭게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과 다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당신과 다르며 하나님이 당신에게 가라고 하신 곳이 당신이 가고자 한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안배한 모든 것에 만족하지 않았을 때 당신은 하나님께 이유를 따지며 다투고 왜 이렇게 하셨느냐고 묻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오해하게 됩니다. 당신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당신을 붙잡았습니다. 당신은 그러한 일들을 계획한 적이 없었지만 결국 오늘 당신의 환경과 학교와 가정과 회사 사무실에 그러한 것이 가득합니다. 이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과 다툼이 생기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오 형제자매들이여, 바로 이러한 다툼이 당신을 마르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 형제자매들이여, 영적인 생명이 고갈되는 것은 다 하나님과 다투고 항복하지 않은 데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 배후에 실패가 따르지 않는 다툼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 만일 하나님이 지고 당신이 이겼다면 당신은 반드시 고갈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풍성해질 것인가 고갈될 것인가를 단정하는 시험입니다. 오, 나는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이러한 다툼을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분명치 않고 다툼 가운데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 왜 나를 이렇게 대하시느냐고 원망할 것입니다. 오, 형제여,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번 다툼에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가에 따라 당신의 앞으로의 생활이 결정됩니다. 바꾸어 말한다면 우리의 생활이 풍성한가 고갈되는가는 당신과 내가 이번 다툼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기고 하나님이 지는 결과가 되었다면 당신의 생활은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결코 당신이 승리했다 해서 기뻐하거나 자유롭다고 기뻐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바라는 것에 도달했으므로 결코 영원히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된 것은 당신의 생명이 곧 고갈되고 타락될 것이 정해진 것일 뿐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의 체험입니다. 모든 영적 고갈은 우리가 하나님과 다툰 결과 하나님이 지고 우리가 이기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졌는데도 당신의 생명이 풍성해지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들이여, 만일 오늘 당신에게 하나님께 대해 아직 처리하지 않은 일이 있거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나 아직 분명치 않은 뜻이 있다면 솔직히 말해주거니와 당신의 이러한 일은 아주 위험한 일이므로 10분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안배하신 것을 미워하고 거절한다면 오늘 당신은 실패한 것입니다. 밖으로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것 없이 지금 이미 고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헌신했다 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기시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는 결코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반드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를 쫓고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마다 주님은 즉시 당신을 시험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채 주님을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이름 내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시험을 통과한 그릇들만을 쓰십니다. 당신이 충성스러운가 충성스럽지 않은가는 당신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단정되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 시인하고 받아들임으로 단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따른 환난과 핍박이 당신에게 임하게 하여 당신을 시험하십니다. 그 목적은 당신이 어떻게 말하는가를 보는 데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당신이 참으로 하나님을 위하는가 아니면 형식적인 시인뿐이었는가가 증명됩니다. 시험이 닥칠 때 당신은 전과 같이 찬미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그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전처럼 분명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친구들이여, 나는 주님을 위하여 갓 봉사하러 나왔을 때 어느 날 연장한 화수은 자매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날 우리 두 사람은 응접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자매님은 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위하여 나온 사람이 아닙니까? 주님은 당신에게 무엇을 하라고 했나요? 나는 주님은 나에게 그분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만일 주님이 당신더러 일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주님이 나에게 봉사하라고 정해주신 것을 압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자매님은 나에게 마태복음 15장에 주님이 떡 일곱 개와 생선 몇 마리로 4,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구절을 읽어주었습니다. 그 자매님은 내게 물었습니다. 이 일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나는 당초의 제자들이 떡과 생선을 주님의 손에 두어 주님이 축사하심으로 많은 것으로 변하여 결국은 4,000명이 다 배불리 먹게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자매님의 한마디는 그날 들었을 때에는 이상하게 여겨졌지만 오늘날까지 잊어버리지 못하는 말입니다. 그 자매님은 주님은 그분의 손에 있는 모든 떡을 떼신 후에 비로소 나누어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떼어지지 않은 떡은 결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키워주는 것으로 변할 수 없습니다. 그 자매님은 또 말했습니다. 형제여, 나는 떡처럼 주님에게 주여, 주님께 나를 드립니다 라고 말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항상 주여, 저는 이미 헌신을 했지만 결코 저를 떼지 마소서 라고 남몰래 바라왔습니다. 우리는 그 떡이 영원히 그렇게 동그랗기를 바라고 그렇게 보기 좋기를 바라고 영원히 그 자리에 있어 움직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 손에 있는 떡 중에 떼어지지 않는 떡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떼어지기를 원치 않은 사람은 자신을 주님 손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이미 12년이 지났습니다. 이 12년 동안 나는 이 공과를 깊이 배웠고 깊은 속에서 이것이 참임을 압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있는 떡은 다 주님에 의해 떼어집니다. 그러므로 내게도 이렇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기 바랍니다. 만일 당신이 주님께 떼어지기를 원치 않는다면 당신 자신을 주님의 손에 두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의 어려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승리에 대한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매우 즐거워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저의 모든 소유를 당신께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을 뗄 때에는 아, 나는 이러한 조우를 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이러한 생활은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운 생활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한면으로는 하나님께 사로잡혀 보통 사람과 같을 수 없지만 또 한면으로는 떼어지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대가를 계산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 떼임을 받으려 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도 당신에 대해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만일 당신이 주님을 쫓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당신에 대해 방법이 없게 됩니다. 만일 당신이 주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임을 알고 당신의 생명이 고갈되지 않고 풍성하고 강한 생명을 갖기 원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환난과 핍박으로 당신이 받은 말씀의 실상을 시험하십니다. 아, 이 말씀에 따른 시험을 이기지 못하여 고갈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틀 뒤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뜻에 관하여 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제목에 이를 수 있는가 없는가도 하나의 문제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바라고 원하지만 우리 자신이 다룸을 받지 않으므로 뜻대로 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의 시험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어느 쪽에 속했는가를 볼 때까지 우리를 분별합니다. 지금 나는 이보다도 이 밀알이 왜 고갈되는지, 왜 이 밀이 이렇게 빨리 자랐지만 빨리 고갈되는지, 왜 해가 돋은 후에 즉시 고갈되는지를 말하고자 합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4장에서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보여줍니다. 첫 번째, 흙이 얕음. 주님은 첫째 이유가 흙이 얕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깊지 않고 밑부분에 흙이 많지 않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얕고 그 사람 안에는 별것이 없고 매우 얕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쉽게 만족하고 또한 쉽게 배고파합니다. 그런 사람은 얻은 만큼 잃습니다. 그런 사람은 쉽게 즐거워하고 쉽게 슬퍼합니다. 쉽게 웃고 쉽게 눈물을 흘립니다. 이런 사람은 흙이 얕은 곳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환경 안에서 사는 사람이요, 감정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당신의 감정보다 얕은 것이 없고 당신의 환경보다 얕은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나무가 크면 뿌리도 반드시 크다는 것을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런 나무는 땅 밑으로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나무는 수원이 땅 표면에 없기 때문에 그 뿌리가 약 2, 3리 정도나 깊습니다. 그런 나무의 뿌리는 땅 표면에서 물을 얻을 수 없으므로 계속 물의 근원을 찾기 위하여 2, 3리 정도로 땅속 깊이 들어갑니다. 아라비아 사막에 있는 종려나무를 보십시오. 나무 위에는 아주 뜨거운 태양이 있지만 그 나무는 여전히 청청합니다. 그 나무의 뿌리를 아주 달콤한 물 속에 대고 있기 때문에 그 뜨거운 태양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한면으로는 그 종려나무의 수분이 심하게 증발되지만 또 한면으로는 아주 상쾌한 물을 유유히 흡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의 뿌리가 지면에 있지 않고 흙 속 깊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5. 환경에 빠진 생활이나 감정을 의지하여 사는 생활은 모두 흙이 얕은 것입니다. 물론 나는 주님의 일을 한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나의 체험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모든 일에서 예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은 무엇을 말하든지 옳다고 말하고 겉으로는 당신을 받아들이고 당신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러나 그의 속에는 그런 뜻이 조금도 없습니다. 잘 웃고 잘 우는 사람이나 기후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나 느낌과 환경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거나 괴로워하는 사람은 다루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흙이 얕은 것은 감정과 환경에 의해 지배받는 것입니다. 깊은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흙이 깊은 사람이 보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환경 뒤에 계신 주님입니다. 그들은 감정을 잠궈버리고 그들 속에서 주님을 인식합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흙이 얕은 사람의 결말은 어떠합니까? 주님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아주 깊은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환경 뒤에 계신 주님을 보지 않고 감정과 환경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에게는 견고히 보존될 말씀이나 교훈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십니까? 주님은 그분의 이기는 자를 삼으려고 당신과 나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환경을 쫓아 살거나 환경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감정에 의해 생활하고 주님에 대하여는 조금도 모른다면 결코 이기는 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조로울 때에는 모든 것을 기뻐하지만 어두울 때에는 다 번민합니다.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주님을 의지하여 살지 않고 사람의 말이나 자신의 생각이나 환경의 안배에 의해 사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험에 당하면 즉시 끝나게 되고 십자가가 올 때 즉시 넘어지게 됩니다. 만일 당신이 시험을 당할 때 뒤로 후퇴하고 십자가를 지고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주님 손에서 그리 큰 용도가 없게 됩니다. 만일 당신이 그러한 사람이라면 당신은 속에 아무것도 없는 흙이 얕은 사람이며 느낌이 너무 예민하고 감정에 의해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 뿌리가 없음. 주님은 우리가 영적 생명이 번성치 못하는 두 번째 원인이 뿌리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뿌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의 보이는 부분은 줄기이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바로 뿌리입니다. 보이는 부분은 가지이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바로 뿌리입니다. 보이는 부분은 가지이고 보이지 않는 부분은 뿌리입니다. 뿌리는 땅 속에 묻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뿌리는 바로 감추인 생활입니다. 주님 앞에 뿌리가 없는 사람은 반드시 생명이 고갈될 것입니다. 감추인 생활이 없는 사람이나 모든 것이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이나 주님 앞에 특별한 것이 없는 사람은 결코 십자가를 통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에게 강하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은 단지 사람 앞에서의 그것뿐이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주님 앞에서의 자기의 내실에서의 감추인 생활은 없습니까? 만일 우리의 기도가 단지 기도 집회에서의 기도뿐이고 우리가 아는 성경은 단지 사람에게 말하는 것뿐이고 우리의 모든 봉사는 단지 사람 앞에 있는 것뿐이라면 우리는 뿌리가 없는 것입니다. 당신은 뿌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뿌리란 바로 보이지 않는 것, 비밀한 것, 감추인 것들입니다. 나타난 것은 뿌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의 나의 생활이 얼마나 되며 사람 앞에서 생활하고 간증하고 성경 읽고 기도한 것 외에 은밀한 중에 한 것이 얼마나 되는가를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만일 당신에게 하나님 앞에서 남몰래 은밀한 중에 생활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순종한 것이 없다면 솔직히 말해서 당신은 뿌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당신에게 임할 때 짊어질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아주 중요한 비밀의 생활이 결핍되었기 때문입니다. 비밀한 생활처럼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없습니다. 만일 어느 형제가 실족하고 실패하고 문제가 생겼다면 그것은 누구에게 물을 필요도 없이 그가 최근 얼마 전에 비밀한 생활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최근 몇 주간 혹은 몇 개월 또는 몇 년간 비밀한 생활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생명은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비밀한 생활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에게 비밀한 생활이 없다면 그는 주님 앞에 연약하게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밀한 생활의 중요성을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의 문을 닫고를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뿌리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은 너희가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여기서 매우 특별하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기도를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사람들에게 들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들으신다고 하지 않으시고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태도를 취하는 것도 매우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 형제 자매여,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시는 생활이 얼마나 있습니까? 당신의 생활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생활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께만 보이고 사람에게 안 보이는 때가 얼마나 됩니까? 당신의 모든 것은 사람 앞에서의 것뿐입니까? 이제 특별히 동역자 형제들에게 몇 마디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보다 더 위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험은 일반 사람보다 더 많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 곧 비밀한 모든 것들도 사람들 앞에 내놓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형제여, 당신의 생활에서 남이 전혀 모르고 하나님만 보신 생활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남에게 말하지 않았던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생활이 얼마나 됩니까? 바울처럼 14년이 지나도 남이 모르는 체험은 우리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이러한 것이 없다면 솔직히 말해서 당신은 뿌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만일 당신에게 은밀한 중에 영적 체험이 하나도 없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다룬받은 적이 없고 하나님의 매맞음이 없다면 당신의 모든 것은 경박한 것이며 아무 가치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모든 것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정식으로 시험을 당한 후에도 여전히 설 수 있어야 믿을만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깊이 뿌리박은 사람은 시험이 와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한 경지에 이를 때 핍박하는 자가 우리에게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 죽이겠다고 말할 때 여전히 믿는다고 말할지 생존을 위하여 약하게 될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당신은 시험을 통과하고 환난과 핍박을 만날 때의 유일한 보호는 뿌리를 깊게 박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뿌리가 깊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뿌리가 깊지 않으면 결코 순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평소에 뿌리를 깊이 박아야 합니다. 이것은 곧 주님 앞에서 비밀의 생활이 있어야 하고 계속적으로 감추인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당신은 우리가 그날 굳게 서지 못하는 원인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비밀의 생활이 충분치 않은 데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돌밭. 흙이 얕은 사람은 그들의 뿌리가 깊이 박기를 원치 않는 것이 아니라 깊이 박히지 못하게 막고 있는 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있는 곳 아래에 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겉에는 다른 흙과 같이 먼지와 진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속에는 감추인 죄악과 자아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남과 똑같습니다. 남이 말씀을 들을 때 당신도 듣고 남이 말할 때 당신도 듣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감추인 곳에 막고 있는 큰 돌이 있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 돌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돌의 의미가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 의미인 강팍한 마음만을 언급하겠습니다. 당신이 영에 속하려면 강팍한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이 한 번도 타격을 받은 적이 없고 부서지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항상 할 말과 이유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항상 자기 뜻이 있어서 내가 생각할 때 이 일은 이러이러하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 하나님이 아직 당신의 지혜를 진멸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의지를 깨뜨리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에게 아직도 자기의 계획과 결정, 곧 밑에 있는 돌이 있기 때문에 뿌리가 깊지 못한 것입니다. 형제 자매여, 정직하게 말하거니와 하나님께 깨뜨려진 바 되기를 원치 않고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영적 진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진보하는 근원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당신을 깨뜨리지 않았다면 당신은 영원히 쓸모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 속에 있는 돌을 깨뜨리지 않으시면 당신은 영원히 뿌리가 계속 깊어질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부드러운 사람만이 뿌리가 계속 깊어질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떠는 사람만이 뿌리가 견고히 박힐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보고 결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지고 선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여기에 아주 단순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명령이 누구의 것인가만 묻고 왜 그러냐를 묻지 않고 순종합니다. 형제, 자매여, 순종하기를 원치 않는 마음이 바로 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비추사 우리 속에 얼마나 큰 돌이 있는지를 보게 하시기 바랍니다. 돌은 당신의 자아일 뿐 아니라 나타나지 않은 감추인 죄입니다. 만일 당신의 생명 중에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약이 싫어하는 그냥 버려둔 죄가 있다면 영원히 당신에게 영적인 풍성을 갖다 줄 수 없습니다. 그럴 때 당신은 자신이 깊어질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죄를 잘 처리해야 하고 감추인 죄들도 잘 처리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의 감추인 죄를 잘 처리하지 않거나 강팍한 자아를 잘 처리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뿌리가 영원히 깊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적하는 일이 몇 가지나 됩니까? 당신은 그분을 피하여 그분을 보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께 항복하기를 원치 않고 다투고 있는 중입니까? 이미 하나님과 문제가 생겨 하나님의 뜻을 보고도 그분과 겨루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바로 이것을 당신에게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형제여, 만일 당신이 참으로 주를 섬기기 원하고 그분 앞에서 진리를 받아들이기 원한다면 반드시 큰 돌을 재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흙이 얕기 때문에 뿌리가 깊어질 수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감추인 죄나 강팍한 자신이나 나는 싫다, 나는 원치 않는다는 주장을 제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영적 능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문제를 갖는다면 흙이 깊어지기는 불가능하고 뿌리가 깊어지기는 더욱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는 그러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은 강팍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변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 다루심을 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아주 강팍합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깨뜨리실 수 있다면 당신도 깨뜨리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를 타실 수 있었을진데 당신도 탈 수 있으십니다. 나귀를 타본 사람은 아직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를 타기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나귀를 타고 태연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당신 위에 타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강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강팍한 사람일지라도 주님은 당신을 깨뜨리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에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내 속은 강팍합니다. 저는 많은 경우에 저의 뜻을 붙잡았고 저의 주장을 붙든 얕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깨뜨리소서. 아,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얕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깨뜨려 우리가 자신의 느낌과 주의 환경을 의지하여 살지 않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비밀의 생활을 갖기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자신이 전진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있는 모든 십자가를 하나님 앞에서 잘 다루고 십자가가 임할 때마다 십자가를 잘 진다면 당신은 자신의 뿌리가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두 군데의 성경을 읽었지만 오늘은 자세히 말할 수 없고 간략하게 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면으로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없고 또 한면으로는 내가 말하고자 한 것을 이미 다 말한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제 앞에서 말한 부분의 부족한 면을 보충하기 위하여 이 부분을 조금 보기로 합시다. 호세아서 14장에서 레바논을 세 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백합화와 한 번은 감람나무와 또 한 번은 포도나무와 상대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항상 레바논을 언급했습니다. 백합화와 레바논, 감람나무와 레바논, 포도나무와 레바논입니다. 왜 계속 레바논을 주의합니까? 그것은 레바논 산 위에 아주 크고 뿌리 깊은 백향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백향목보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레바논의 백향목을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로 여깁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뿌리를 깊이 박은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한 말을 귀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주께서 밑으로 뿌리를 박은 사람만을 기뻐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세 방면을 보여주십니다. 한면으로는 백합화를 레바논과 함께 두었고 한면으로는 감람나무를 레바논과 함께 두었고 또 한면으로는 포도나무를 레바논과 함께 두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백합화를 레바논과 함께 두셨습니까? 그것은 백합이 보기에 아주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꽃은 정원에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산골짜기에서 자라며 집안에 있지 않고 들에 있습니다. 골짜기에 있는 백합은 특별히 가꾸는 사람이 와서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삽니다. 그것은 완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재배되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 백합화의 아름다움이 들에 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다고 했습니다. 내가 볼 때 감람나무는 아름다울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만일 아름다움이 모란 같다면 어느 정도 믿을 수 있고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움이 감람나무 같다는 것은 꼭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보기에 좋은 데 있지 않고 열매에 있습니다. 우리는 감람나무가 기름을 내는 열매를 맺는 나무임을 압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감람나무의 아름다움은 그 나무가 맺은 성령의 열매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안에 있는 것이요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라고 했습니다. 포도꽃을 본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집에서는 해마다 포도를 심었고 나는 어려서부터 포도를 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꽃병에 포도나무의 꽃이 꽂혀 있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또한 포도나무의 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포도나무의 꽃은 자세히 보아야 볼 수 있습니다. 그 꽃은 마치 먼지처럼 조그마합니다. 그러나 꽃이 완전히 피기 전에 포도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면 왜 복숭아 꽃이나 오얀 나무의 꽃이라고 하지 않고 포도나무의 꽃 같다고 말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꽃이 아름다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꽃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국화처럼 전적으로 감상을 하기 위한 것이고 한 가지는 복숭아처럼 꽃과 열매가 있는 꽃이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포도나무의 꽃처럼 전적으로 열매를 맺는 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숭아 꽃이나 국화처럼 사람에게 보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요구는 밑으로 뿌리를 깊이 박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레바논을 세 번이나 언급한 것은 우리에게 비밀의 생활을 주의해야 함을 세 번이나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함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영적인 열매나 영적인 열매를 맺는 생활이나 기도하는 생활이 보기에는 좋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족합니다. 또 한 군데의 성경에서도 같은 것을 말합니다. 아가서 4장 12절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잠근 동산은 공개적인 동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근 것은 특별히 어떤 사람을 위하여 보류해 둔 것입니다. 우리의 동산 안에 있는 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덮은 우물에서 우물과 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물은 인공으로 만들어낸 것이고 샘은 인공을 거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자주 우물을 판 원인은 그의 종들이 샘이 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샘은 자연적인 것이고 인공을 거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평상시에는 열지 않다가 그분만을 위해 여는 잠근 동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또한 사람들이 쓰기 위한 덮은 우물입니다. 우물은 사람들이 쓰기 위하여 있는 것이지만 여전히 주님의 제안을 받으며 그분을 위해 덮여져 있습니다. 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얻은 즐거움입니다. 우물은 사람 앞에 있는 것이고 샘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일부러 사람들에게 보여서는 안 되며 완전히 주님의 제안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체험한 모든 것은 봉해진 것이지 공개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위한 부분일지라도 덮여진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은 모두 주님을 위하여 잠근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서의 모든 가르침은 밑으로 뿌리를 박는 데 그 중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목적은 오직 십자가로 하여금 우리 속에서 더 깊은 역사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오늘날 얕고도 얇은 사람이 참으로 너무 많습니다. 밖에서 자란 부분, 겉으로 나타난 부분, 사람에게 보인 부분이 너무도 많습니다. 지금 가장 부족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감추인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분 앞에 감추이고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생활을 계속 추구하며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시는 생활은 감추인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밖에 두고 감추어지거나 비밀한 것이 없는 생활을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다시는 전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앞길을 계속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리시기를 간구합니다.